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혀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오늘 같이 읽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을 제가 뭐라 그랬죠?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이다. 사도들이 어떤 큰 일을 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 이 모든 내용을 기록한 책을 사도행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사도행전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신약 성경이 쓰여지게 되며 그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위해서 어떤 사도들이 어떤 전도 여행을 하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겪어야 되는 것들을 아픔을 같이 겪고 그것을 나누며 적었던 것들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죠. 신약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그 안에서 성령이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내용을 어떻게 그들이 세상에 전파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쭉 보고 계시죠? 지난주에 숙제로 내줬던 사도행전 2장은 다 읽어보셨죠? 숙제 검사를 멀리 있다고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각자 읽으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구절 중 오해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항상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느냐, 그 기적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게 되었느냐, 방언을 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더라, 그럼 뭐 감옥 문이 열렸더라, 병자를 고쳤더라, 죽은 자를 살렸더라, 이런 기적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성령의 힘을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 여기에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거에 관심 있지 않아요. 엄밀하게 의미하는. 엄밀하게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성령이 지금 보이시는 일이 뭔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누구시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다 뭐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어지는 것들,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당연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이 사도행전을 봐야 합니다. 그거 아니면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이나 뭐 커지는 부흥이나 여기에 초점을 대게 되면 바르게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고 싶은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죠.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안 믿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의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한 거죠? 베드로가 고백했죠. 자, 베드로가 할 때 바요나 시모나 네 믿음이 너무 좋다. 네 고백이 너무 좋다. 잘했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요. 그 신앙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믿음을 조금도 받아들이거나 인정해 주질 않으세요. 오히려 꾸짖기도 하고 잘못된 거죠. 잘못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구약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구약적인 믿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믿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야지 온전히 주어질 것이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인 믿음은 다 실망했느냐 다 버려졌느냐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연약하지만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믿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라는 것을 고백할 수도 있었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본 대로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찾아가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금도 의지하지 않았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성하신 이후에야 이제 제자들에게도 바른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거 아니면 우리는 항상 내 관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게 우리 믿음의 특징이에요. 딱 구약적인 믿음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은 이후부터는 이제 그것이 나에게 적용됐구나.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나도 믿는 자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심심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잘 알고 있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목적이라면 사실은 그것만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건 맞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의가 이제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교리적으로 전가의 교리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배우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면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러 마태복음 2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서 제자를 삼고 뭐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런 일을 전도하고 선교를 많이 해야지 그건 뭐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일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막아서 전도해서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목적일까요? 안 들리니까 좀 답답하긴 하네요. 우리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게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도 공부하는 것이고 여러분 삶에서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기쁨도 경험하게 하고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우리는 얻는 것만 목적일지 모르지만 기도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충성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 열심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내가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이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거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채워주세요. 하나님 능력 많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성경이 얘기하고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루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 손길 안에 내가 매일매일 생활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 일을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2장 나오는 것이 아니라 1장 마지막에 나와요. 사도행전 1장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마지막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의 사도를 더 뽑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1장 22절부터 26절까지 쭉 나오는 거 보면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요. 왜 그럴까요? 이 마띠아라는 사람 12 사도를 일부러 만든단 말이에요. 12 그러면 생각나는 숫자 뭐 있어요? 12지파. 12지파는 누구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 12지파를 야곱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그러잖아요. IS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것을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해서 얘기하는 거 12사도, 사도로 얘기해서 교회.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지파와 12사도들을 해서 어떻게 돼요? 12보석들 다 써있고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 곱하면 어떻게 되죠? 144. 하늘의 완전수 1000, 14만 4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꼭 숫자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사도를 뽑는 거예요. 마띠아로 뽑힌 사람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사도들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한 명을 다시 뽑은 거란 말이에요. 아, 우리가 신약의 이런 일들이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그 역할이 중요한 거구나. 12라는 것이. 그래서 12사도를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모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창조를 하셨죠. 그 창조에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아담은 죄가 없으니까 의인인가요? 어렵나요? OX, OX, X? 한 사람은 X, 한 가족은 OX! 아담은 죄가 없어요. 그렇죠? 죄가 없는데 의인은 아니에요. 아담이 있었던 동산이 어디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었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의인으로서 에덴 동산이 끝이 아니라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였어요. 아담에게도. 그런데 아담은 실패했죠. 아담이 실패해서 그 보여주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죽음이라는 사망이 이제 그 안에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이 죽었나요? 영원히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은 거의 못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것이라는 것은 알았죠. 가인이 그랬고, 그런데 가인은 아니었어요. 아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이 또 죽었고 대신해서 셋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게 자기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은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아담의 역할은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아담을 대신 아담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많아요. 모세가 있고, 아니 그 전에 노아가 있고,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크게는 다윗이 있고, 모든 인물들이 다 누구를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지만 이 모두가 누구예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되죠. 하지만 이 모든 사람이 보여주고 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위로부터 탄생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위로부터 나셨다는 거죠. 위로부터 났다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중생. 그렇죠? 예수님의 중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죠. 믿음. 예수님은 회개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죄가 없는데 무슨 회개다?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죠. 예수님의 인생에서 돌이키시는 거.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죠. 죽음에서 돌이키셨어요. 회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회개했죠.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진짜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으셨죠. 의로움.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는 칭의, 의롭다 칭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의로움이시죠. 의로운 분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거룩하신 삶을 이루셨어요. 성화예요. 마지막에 영광된 몸을 입으셨죠. 영화란 말이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의 모든 내용을 예수님의 생애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지구상 모든 인류 역사상 딱 한 분 누구만 구원한다? 하나 예수님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고 구원의 조건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into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간단 말이죠. 그 일이 이 열두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그 창조와 안식으로 가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진 것.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죠. 새 창조가 일어난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그 처음 창조는 아담이 실패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둘째 우리가 새로운 창조 완전한 창조를 재창조를 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거나 빼앗길 수 없는 완전한 것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별로 안 기쁘세요? 기쁘셔야 되는데 자, 그 일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구원받은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 최고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출애굽 사건 중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자,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자, 그러니까 민족이 없으니까 지금 1945년인가요? 이스라엘이 48년인가요?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질 때 홍해를 다시 건너서 세워졌나요? 그런 일은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역사상 단 한 번 하나님께서 보여준 일이에요. 물론 나중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있지만 그걸 다시 한 번 더 재현해주고 있는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홍해 사건은 역사적으로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세례를 받는 내용은 뭐죠?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라 죽어야 되는구나.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은 살았지만 애굽 군대는 다 죽었잖아요. 우리도 원래는 죽어야 되는 건데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 심판을 대신 누가 받아주고 바람이 불어서 막아주고 있고 우리는 모세 안에서 살림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고 죽고 살아나는 죽음과 부활의 내용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을 우리가 기적,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이 창조가 이스라엘이 홍해를 역사적으로 한 번 경험한 것처럼 우리 역사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사도행전 제가 조금 읽어봤는데 2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8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오고 여러 번 나오는데 그건 뭡니까? 아, 성경을 많이 보셨다면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사실은 이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사건은 단 한 번 2장에서 처음 나오는 사건이고 나중에 나오는 8장, 10장, 19장의 사건은 다 사도들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죠.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때 가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이 2장에 나오고 있는 사건 오순절 성령 가는 사건은 첫 번째 보이는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은 우리가 다시 경험하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처럼 이 오순절 사건도 우리에게는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이제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처럼 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우리를 감싸고 뭐 그래서 방언을 해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되고 병이 낫게 하는 기적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볼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럼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하고 성령이 오셨네 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그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의미 진짜 내용이 오늘 여기까지인데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성령이 임했다는 의미 첫 번째, 위에가 잘 안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죠.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제일 많이 전도할 때도 그렇고 19절을 제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1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자.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오케이 갑시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그리고 제자가 되게 하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19절 시작이 뭐예요? 성경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가장 중요한 단어.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원인은 앞에 있는 거고 결과란 말이에요. 결과. 원인은 뭐예요? 18절이죠. 자,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고,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란 말이죠.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능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온 만물의 주가 되셨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이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냐면 힘으로, 안 들으면 때리다 이게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섬기는 것으로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가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라. 왕권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하시는 것만, 알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게 한단 말이죠. 세례를 받는 의미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세례가 뭔다고요? 나는 죽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것을 깨 알게 하시는 곳.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판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생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기독교를 믿으면 이렇게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로 제3세계, 뭐 옛날에 중세 때는 캐톨릭이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남미, 중남미 가가지고 다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힘으로. 예수 안 믿, 이상한 라틴어로 얘기하고 안 믿는다 그러면 다 죽여버리고. 힘으로 다 했죠. 사실은 복음을 전도하러 간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금을 얻기 위해서 간 거였죠. 자기의 제국주의적인 그 것들을 얻기 위하여. 성공했나요? 이상한 종교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캐톨릭이. 그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미국이 선교여행할 때 어땠어요? 전 세계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물론 정말로 진심으로 파송돼서 선교 일을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힘과 미 제국주의가 갖고 있었던 그 힘과 어떤 재력과 자기들이 다른 나라보다 우수하다는 그것을 가지고 나갔을 때 분명히 많은 힘들 피해가 있었죠. 많은 국가들이. 필리핀이 그렇고 우리나라도 많은 영향을 받았죠. 또 우리는 그렇게 선진국이 되기 전에 많은 지역에 가서 배고픈 와중에도 나가서 전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있긴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선교지에 가보면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점령군 비슷하게 가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베풀듯이 인심 쓰듯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이 우리가 선교를 나간다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당연한 본분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얻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더 발이 더 노력을 해서 얻은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라면 이제 그 은혜를 그들에게도 똑같이 은혜 받을 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믿음과 우리가 이 믿음이 내 속에서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내가 미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계속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 안에서 시작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느라요. 쉬지 않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의 최대 문제가 뭘까요? 우리의 최대 문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최대 문제. 우리는 이게 뭔지를 몰라요. 집에 뭐가 고장이 나서 고치려고 하는데, 뭐, 이 뭐지? 벤치 있잖아요, 돌리는 거. 그걸 돌려야 되는데, 이거 어디다 놔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다 놔둔지를. 집안을 한번 대대적으로 훑은 다음에 지쳐서 일을 못 하는 거죠. 딴 거 하느라고. 그래서 그거 안 되면, 벤치 못 찾으면 망치 갖고 와서 패서 다 부셔버리고 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뭔지를 모르니까, 어디다 뒀는지를 몰라요, 어디다 뒀는지를. 이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니까 그저 어떻게든지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헌신으로 이루어가려고 그래요. 다른 도구 갖고 와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대용품을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벤치 써야 될 때 망치 쓰면 고장나요. 그걸로 열매가 없어요. 열매 대신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번아웃이라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그 주인의 인생을 나도 살게 되었구나. 이제 주인된 모습, 내 인생이 자랑되고 내 인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인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했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시작됐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종말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글씨를 너무 못 써서 죄송한데 보이시기는 하세요? 아, 예.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의 영광을 지금 우리에게도 누리고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종말 그러면 뭐예요? 끝이죠. 끝. 우리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은 어딜까요? 죽음이죠. 역사의 종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죠.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완성될 때 그 종말의 영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죄가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산이 없고 그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완성된 거예요. 그렇죠? 그 영광을 이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그때 가서 나 누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영광을 지금 땡겨와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됐던 게 성전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완성될 것을 지금 우리가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종말의 영광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기도에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뭐 주여 삼창을 외치고 막 쏠라쏠라 해야지 받아야지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성령 가지고 죄와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의 충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 얘기를 할까요? 성경에 써 있네. 찾아봐야죠.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마지막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 310페이지 20절, 20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혹시 뭐 이렇게 있으면 메모도 했으면 좋아요. 그의 능력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의 능력이 누구죠? 무슨 능력이에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그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능력이 어떤 건지를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22절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자 23절 봅시다. 교회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아틀란타 남포 교회가 아니라 성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예요. 그의 몸이니. 그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렇죠? 이거 성경 아니라 국어도 같이 하는 거니까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누구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근데 이 주어가 뭐예요? 이 본문에 지금 23절의 주어. 교회죠. 그 교회가 그 중간에 있는 것을 띄면 교회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거죠. 결국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느니 그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주어진 죽음으로부터 살아나고 만물을 다스리고 온 세상에 일컫는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바로 그 이름, 그 충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게 있다는 것이고, 교회는 성도 우리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의 충만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죄의 세력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나는 맨날 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존재를 보세요. 분명하게. 성령 충만을 내가 받아서 그 일을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사회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 너의 삶을 보여라. 방법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방법을 그대로 쓰니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능력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이죠. 그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바울이 했던 일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요? 성도가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 날마다 죽노라를 고백하는 인생이에요. 아, 교회를 이만큼 키웠습니다. 내가 봉사를 이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내가 얼마나 아직 이거에 대해서 미련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이는 거란 말이죠. 자기 자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설명을 하면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의 비유를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 나는 그저 다 할 바를 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희생도, 봉사도 예수가 하시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것이고 예수가 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짐을 지는 것이고 복음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우리가 능력이 있다.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냐? 감옥이 열리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감옥이 열리고 병자가 낫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가 점점 약해져요.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그리스도의 인생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부가 나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건강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되게 일하게 하시고 나라의 금 하나님의 나라를 매 순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종말의 영광을 지금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능력이 넘쳐나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이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매 순간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눈을 가리고 내 자신을 지키려는 그 욕망이 점점 더 강해질 때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여져서 힘들 때마다 그 약한 데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쁘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이고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영광이 되는 줄을 알며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